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일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목소리가 조금 잠겼는데 들을만 하시죠? 네, 제가 오늘은 조금 이렇게 조근조근 할 테니까 염려되는 거는 조근조근 하면 이렇게 졸릴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는 그 중경기 노예 선교 훈련 센터를 이제 우리 노예에서 해서 그 LMTC라고 하는 이제 거기 이사들이 모여서 잠깐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준비하는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수련회 이제 마지막 날이 가슴이 한쪽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싶더니 제가 처음 우리 중경이 노예 왔을 때 파릇파릇하게 젊을 때 왔을 때 그분들이 이제 중년이어서 노예 전체 일들을 막 감당하면서 아주 그냥 이렇게 열심을 다했던 분들이 이제 모이면 은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퇴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머리들이 희끗희끗해져 가지고 아 이제 몇 년 있으면 저분들과 헤어지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니까 나이듦에 대해서 좀 서글퍼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 그래서 이제 그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어디 잠깐 이제 여행을 갔는데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누군가의 뒷모습이죠. 아름다울 수도 있고 저 뒷모습이 안타까울 수도 있고 떠나가는 모습 속에서 잘 됐다. 저 사람 떠나니까 이제 속 시원하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신 분이 제 뒷모습을 찍어가지고 저 사진의 주인공이 제 뒷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다짐을 한 것은 세월을 참 아껴야 되겠다 싶고 내 뒷모습이 따라오는 후배들에게 부끄러워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고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잘 경영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민수기를 한 달 동안 묵상할 텐데 이 민수기라고 하는 뜻은 이제 백성들을 샌다, 뭐 수를 샌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의 문학을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는 72역이라는 게 있어요. 7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번역할 때 민수기라고 하는 거를 따라와서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썼는데 원래 이 민수기의 원 이름, 그 히브리어의 원 이름은 그 화면을 보시면 미드바르 이렇게 되는데 그게 광야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를 민수기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 되돌아보고 우리의 뒷모습을 어떻게 할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민수기의 책이라는 얘기죠. 우리는 광야의 인생길을 살아가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거는 일단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이게 평탄치 않다는 얘기죠. 평탄길을 가다가도 막 산이 나타나고 혹은 뭐 험악한 곳이 나타나고 야생짐승이 나타나고 이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굉장히 고롭죠. 그 야곱도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물론 지난주에처럼 우리 인생은 아름답지만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도바울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출애굽을 한 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것들을 뒤돌아봐라.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마라고 해서 고린도 교에게 말씀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 제가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목을 제가 오늘 4부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껴야 됩니다. 자, 5절과 6절 여러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안타까운 것은 광야에서 악을 즐겨하는 사람들을 5절 보니까 다수였다. 그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깝죠. 인생을 다 살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을 살았을 경우에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을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와 서울 본석교회 주는 메시지 중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경계하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7절과 8절도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예, 음행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목사님 이것은 저와 좀 거리가 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예, 우상 숭배를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우상 숭배를 간음으로 하여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이때 당시에 이게 어떠한 그 배경을 갖고 있냐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한참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이제 가져다가 만들고 거기다가 금맥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하니까 고센 땅에 살 때 고센 땅의 우상이 뭐였냐면 황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소를 다시 가져다가 얘들아 불안해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전에 섬겼던 그들이 너희들이 익히 봤던 저 황소를 보고서 마음을 진정하고 그 다음에 함께 지내자 하고 이제 그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송아지 우상이 우리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번성케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우상의 치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것을 왜 음행이라 하셨을까? 신명기 4장 24절에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질문을 했는데 메아리가 안 들어오네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잘 아십니까? 이게 그 하나님이 너무 크고 높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4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했어요. 소멸하는 불이 뭐예요? 불로 태우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부정직, 거짓들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태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긍정적으로 느껴집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집니까?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연애를 할 때 제 사랑하는 배우자가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자꾸 다른 남자를 힐끗힐끗 쳐다본다거나 기분 나쁘게 말해요. 마음을 두지 못하고 같이 있기를 막 불안해한다. 싫죠. 뭐 결혼 안 할 겁니다. 결혼의 전제 조건이 뭐죠? 평생 일편단심? 민들레! 이게 서로 사랑을 할 때 내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선을 넘나면 이 질투심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끔찍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 외에 너희들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희들의 인생에 보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질투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프랑스 작가가 그림을 그린 건데 저 뒤에 금송아지가 보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어떤 그 형용사로 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해 보여요? 저게 뭔가 좀 질서 있게 보입니까? 아니요. 뭔가 굉장히 현란하고 막 타락한 것 같고 뭔가 불안하고 무질서한 게 세계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거나 마음이 빼앗기면은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뭐 단적인 예로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돈만 쫓아 살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질서나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욕으로 쌓아있는 사람들에게 보면 모든 것이 권력욕으로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막 죽이기도 하는 그 엄청난 일들이 저런 현란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대로 인정의 욕구나 명예 욕구만 사로잡혀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이 망가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광야에서 주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메시지. 하나님 음행을 싫어하신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자 9절 고린도서 10장 9절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9절과 10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10절에는 원망이라는 단어. 이게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이게 역사적 배경을 아셔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가는 초입에서 에돔 족속이 가로막거든요. 길을 가지 마라. 딱 막으니까 이들이 처음에는 오라 하다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여기까지 광야에서 뺑뺑이 돌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볼 때 바로 저기 가만 가면 되는데 왜 우리로 하고 저 멀리로 돌아가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뭐 했어요?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신가?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뭐가 찾아와요? 원망이에요, 원망이. 그러다가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낭비하는 인생들을 보게 된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제가 중보하는 한 영혼이 있습니다. 가끔 이 영혼을 만나서 제가 신앙 상담도 하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늘 그의 마음 속에는 어제 꿈에도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왜 나입니까? 이거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 그것을 온통 원망으로 인생을 살아가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혼이 있어요. 안타깝죠. 또 한 영혼은 지금 뭐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의 예를 한번 드리게 되면 우리 외삼촌인데 어렸을 그 결혼하신 후에 일찍 그 아내랑 상처를 하고 평생 술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그냥 앉아가고 세월을 한탄하죠. 그래서 그래 그때 들었던 교육의 효과가 제 귀에 맴돌아서 제가 뽕짝을 한 50개 정도는 거의 외우다시피 미아리 눈물 고개, 님이 넘는 이별 고개부터 시작해가지고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만 이게 원망이 꽉 차니까 제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신에 대한 원망, 삶에 대한 원망이 꽉 차니까 이게 평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의 뜻대로 도출이 안 됐을지라도 돌아가는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내 인생을 돌이키셨겠지.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멸망하다 망했느니라.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입을 늘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 터뜨리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살아가는 통과하는 이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 주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1장 1절부터 드러나요. 자, 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민수기를 보게 되니까 정확한 일시와 장소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말씀도 보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시라는 얘기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시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은 화면을 보시면 전치사 미와 다바르, 다바르 말씀이 결합된 형태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면은 다바르 말씀과 전치사 미로부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미드바르의 문자적 의미는 말씀으로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 곳으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면 민수기 광야에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나오는 그곳에서 말씀하신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사실 여러분 인생을 좀 점검해 보면은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맞죠? 다들 그래요. 근데 이게 고생스럽고 병에 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때 뭐가 들리죠? 아버지의 세미한 음성이 그때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에서 여러분들이 원망 뭔가 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놀라운 부분 하나 알려 드릴게요. 성경 가져온 분 계시죠? 민수기 1장으로 한번 다 찾아보세요. 민수기 1장 1절 방금 읽었고요. 2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2장.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으로 가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나은 자는 이러하니라. 시내산에서 모세와 뭐 하실 때? 말씀하실 때. 4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4장 1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5장으로 가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하여 이르시되? 계속 가볼까요? 그만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고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지표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죠? 왜 하나님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서입니다. 여러분의 귀가 어두워요. 마음이 뭔가 빼앗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신다. 그래서 이 광야를 살아가는 통과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것대로 살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비 사막이 아름다운 세 가지 이유 혹시 다큐멘터리 보신 분 계세요? 이렇게 손을 들어 펴주시면은 아 그래요? 거의 2층 혹시? 예, 네. 한번 보세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좀 많은 생각이 들 텐데 거기에 보면 어떤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냐면 사막이 이렇게 모래바람이 확 붑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몽골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도가 있어요. 여기는 산이 있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긴 길이 있고 나름 이제 길을 만들었는데 모래바람이 한번 확 불면은 그 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사라질 때 가이드들도 길을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주 뛰어난 가이드는 길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뭘 보고 찾을까요? 화면을 봅시다. 북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북극성을 보고 아 저쪽이 북쪽이구나 하고 그 전에 예, 잃어버렸던 길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가이드가 저 북극성,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아의 중간인 북극성을 보고 지표를 삼고 갑니다. 우리 인생길에 말씀 여러분의 북극성,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말씀의 감각으로 회복하셔야만 세월을 아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최근에는 노예 일을 좀 감당하고 올해 이제 제가 4월에 이제 서기로 노예 서기로 돼서 노예 행정직을 좀 제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데 이게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사람이 모이니까 이제 꼬이는 일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잘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거의 뭐 한 새벽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두세 시간을 얘기하는데 잘 안 풀립니다. 한 사람이 꼭 고집을 펴가지고 막 이게 고구마를 계속 먹는 거 그 기분 아세요? 고구마 계속 차가지고 막 여기까지 막 주여 막 이러는데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분 함께 선포해 볼까요? 자,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게 초대교회 일교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 에베소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여러분 집에 가서 요한계시록 2장 3장 읽어보시면 거기 일곱 교회가 나와요. 동일하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강조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사고가 아니고 에베소 교회든 서머나 교회든 빌라델비아 교회든 사대 교회든 할 것 없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메시지를 들을지어다. 그게 축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붙들었던 단어가 2장 7절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삶의 수많은 어려운 문제 속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구나. 이게 진리라고 하면은, 이게 참과 거짓 싸움에서 참이라고 하면 이것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면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지표로 삼아 이기는 여러분 되시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광야에서 명령하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1장 2절의 말씀 보면은 2절 3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예,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히브리어로 읽다가 깜짝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진영별로 계수하되라고 하는 이 부분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치면 나소 엣 로시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 로시라고 하는 것은 백성, 뭐 진영 이런 뜻이고, 그 나소라고 하는 뜻은 바로 수를 센다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 개념에 이 나소는 카운팅의 개념이 아니에요. 넘버의 개념이 아니고 머리를 들어올리다, 리프트 업에 대한 뜻인데, 이거를 제가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니까 네 가지 추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기억하면 좋겠는데 따라 하실까요? 관찰하다, 등록하다, 임명하다, 보살핀다. 진영별로 사람들을 불러서 계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관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하고 하나님의 미션을 임명하고 그들을 끝까지 보살피시겠다면서 그들의 머리를 들어올리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은 광야를 통과할 때 혼자 안 된다.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을 갖추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세요? 관찰하다, 등록하다, 임명하다, 보살핀다.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관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명하시고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로 임명하시고 마지막에 보살피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을 갖춰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이죠. 우리는 혼자 이 광야를 못 통과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조직을 맞춰서. 맞죠? 그런 의미로 크로스 한번 하고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 알죠? 뭐 혼자 하든 옆 사람과 하든 아니면 악수를 하든, 예. 함께 갑시다. 예. 예, 우리 권사님들 사랑스럽네요. 둘이 이렇게 짝짝꿍. 제가 우리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다 받고 7주 만에 교육을 마쳐서 이제 아들 훈련소에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하고 이제 훈련소 마지막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그 뭐 노래도 하고 뭐 충성도 하고 막 그런 걸 하고 이렇게 지켜보는데 제 눈에 누구밖에 안 보여요. 아무밖에 안 보여요.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 내가 볼 때는 그냥 내 아들의 걸음걸이가 달라졌고 내 아들이 잘 자라서 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지켜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게 이제 절로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 떠오른 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태주 시인의 하물며라고 하는 시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에겐 시간이 많지 않다. 세상에 내가 남아있을 날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다. 그래도 사람들이 나에게 시간을 달라 그러면 서슴없이 준다. 하물며 너에게서려야 네가 나에게 시간을 달라면 언제든지 아낌없이 주리라. 나의 시간보다 네가 나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사랑이 있게 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능력을 막 쏟아붓는 것이죠. 조금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로 오셨을 때 시간이 많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3년의 공생애를 동안에 불철주야 주님은 모든 땅들을 밟아가시고 자기 원하시는 곳에 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그 메시지가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간 곳이 어딘지 아세요? 저 북쪽에 납달리와 스불론 땅을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소외된 사람, 우리가 잘 가지 않은 곳, 많은 사람들이 퍽퍽한 인생을 살아온 그곳을 첫 번째 방문하시기 시작하시면서 공생애 3년 동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능력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선포할 테니까 중간중간 아멘으로 하답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 보세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이죠.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 거부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을 키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이슬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수하여 여러분을 관찰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등록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임명하여 끝까지 보살피는 그런 뽑힌 자들, 그 마음 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 거고 이건 혼자만의 일이 아니고 내가 이런 감격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는 메시지가 민수기에 계속 주어집니다. 민수기 2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모아대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회막을 향하여라고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 진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친다는 게 뭘까요? 일단 그림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뭐 같습니까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멈추고 잠깐 머무를 때 성막을 먼저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다음에 자기의 텐트를 건설을 해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이제 잠을 자다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 다시 이동하는 시스템인데 회막을 향하여라고 하는 메시지는 모든 텐트가 회막으로 향하여 입구를 열어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늘 성막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 하나님께서 스톱할 때 텐트를 열어서 아 성막이 거쳐지는가 하면 모든 지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자기의 텐트를 걷어 같이 움직이는 고스톱의 역사 말이에요. 예. 두 번째는 진을 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 제가 강조해야 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히브리 단어의 하나라고 하는 친다라는 개념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단어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그러니까 키가 뭐예요? 너희들이 공동체로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함으로 텐트의 수많은 텐트 중앙에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이 함께함으로 광야를 통과하여 너희들이 함께 연합하여 진을 함께 치고 함께 연합하여 광야를 통과하는 공동체 조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군대 얘기하고 제가 설교를 마칠게요. 7주 전에 아들을 데리고 육사단에 이제 철원에 가서 한 200여 명 되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각 팔도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모이는 장면을 보는데, 아우 쟤네들이 군사가 되겠나? 눈은 그냥 흐리멍텅하고 밤새 게임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스마트 게임 막 해가지고 막 충혈돼 있고 어깨 축 늘어뜨리고, 야 쟤네들 저 나라 지키겠나? 지 몸뚱아리나만 잘 지켜도 될 텐데 뭐 이런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7주간 딱 지나니까 애들이 막 눈에 생기가 막 돌고요, 막 군가를 복창하는데 막 쩌렁쩌렁 막 하고, 그 순간 말이죠, 내 아들이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 2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쟤네들이 잘 커야 되겠다, 이게 아름답더라고요. 함께 연합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함께 막 노래하고 운동하고 막 훈련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200명을 해서 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갈 때, 공동체를 이루는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 가지 선포하고 우리 찬양드리기 원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실까요? 광야를 통과할 때 우리가 꼭 세 가지로 마음이 염두에 들 거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거.
네, 하나님 되심을 회복하는 거.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아셨죠? 일편단심, 주바라기, 주바라기.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이 들려져서 나아가는 거.
들려져서 나아가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말씀의 지표가 되셔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군대되어 주어진 명령을 잘 수행하는 거.
하나님의 군대되어 주어진 명령을 잘 수행하는 거.
공동체,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뭐 흩어져서 각 부서에서 위원회 사역할 때 연합하여 아름답게 주의 나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질투하도록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아버지께 올려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광야를 통과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죽어가는 것 거부하셔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붙들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광야를 믿음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내가 주의 말씀 붙들고 굳굳이 서서 이 광야길을 가겠사오니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으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